네, 이사야서에는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전혀 생소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있고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땅 위에 어느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생각해 보면 뭐 더욱더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지역적인 장소로서 예루살렘의 의미라기보다는 구원 역사, 즉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주제로서 나누고 싶은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알겠지만 오늘날의 이 국가 이스라엘이나 도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런 영적인 의미와는 좀 별개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사야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의미가 두 가지로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으로서 이사야에게는 지극히 큰 아픔 또는 근심거리로 존재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앞으로 도래하게 될 적어도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영원한 예루살렘, 완성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끊임없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출되고 있거든요. 뭐 어느 한쪽에는 첫 번째만 나오고 어느 다른 쪽에는 두 번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의 이 현실과 또 기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섞여가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많이 담겨져 있는 위로의 챕터라고 말하는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단순히 영광스러운 미래적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공의와 진리가 떠나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담겨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뭐 보신 대로 65장, 66장까지도 예루살렘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니까 사실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상황은 참 비극적입니다.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그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을 참 고민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개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이제 공의에서 떠나 있고 그 안에는 어떤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국률이라든지 저들에게 필요한 공의의 배려가 전혀 되지 않는 완전히 망가진 사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사야에 또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라는 구절이거든요.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악인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을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말 자체의 의미는 처음 앞부분의 예루라는 그 앞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경외함, 즉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 존중함, 무게감, 이런 경외심이 담겨져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end,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평강. 좀 전에 얘기했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사야의 에코가 뭐냐면은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원래 의미를 떠나가 버린 평화가 없는 악인들의 이 판치는 이 사회, 여기에는 소위 양심을 따라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망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요, 우시아 시대에서부터 우시아 왕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 네 명의 왕을 걸쳐 예언했던 정말 말 그대로 대형 선지자입니다. 66장이나 되는 긴 책을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뿐만 아니라 정말 그는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 같은 느낌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선지자임이 분명하고요. 평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면 좀 귀족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제사장의 어떤 족보에 나오는 그런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사야는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중심부인 이 왕궁과 이 콜트와 그 다음에 성전을 오가면서 예언했던 이런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인싸입니다. 인사이더, 내부자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부자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서기보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 내부자들의 문제인데, 이사야는 참 독특하게도 그 이사야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영적인 예리함이라든지 이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국률이 여기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대한 이런 통찰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되고, 예루살렘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적해낸 그런 선지자였다는 걸 보면, 이런 사람도 그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했겠구나,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관심은 이런 땅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 예비하신 바, 영원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고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예루살렘의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갈등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는데 이 땅의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조리와 이 심각한 문제, 참 안타까움, 거의 그냥 망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땅, 예루살렘.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영원한 예루살렘,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하게 되는데, 참 재밌게도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고리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위 말하는 의로운 그 이 고통 당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요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전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도대체 왜 존재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둘째는 영원한 예루살렘은 그런 어떤 곳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과연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현실에 대한 좀 temporary,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러한 그 현실로서의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인데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모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보여주셨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로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일부 누리고 있는 그러한 복음 안의 현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이지만 구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방편으로 구약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다스리심, 거기에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현실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도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그 역할을 할 뿐이고요. 진정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의 땅에 속한 모델일 뿐이죠.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 일종의 모형인 것이죠. 많이 쓰는 이제 표현은 그림자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것들이 이 땅에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는 성전과 같은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도구로 예루살렘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거기에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여러 번 증거하신 게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둘 곳이 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곳이 있는데 내 이름을 둘 곳, 그곳을 향하여 너희 가족의 이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자들은 1년에 세 번씩 순례의 길을 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나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내 이름을 둘 곳. 아니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내 이름을 둘 곳이. 과연 거기가 어딘가? 성막도요 여러 번 옮겨 다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시대마다 사사기에는 뭐 더군다나 더 혼란스러웠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어디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드디어 다윗 시대에 밝혀지게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세웁니다. 거기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 성을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한 통속이잖아요. 결국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 거지 뭐 솔로몬이 알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 예루살렘에 성막을 갖다 놓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간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준비했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비춰낸다고 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의 놀라운 영적인 이 이슈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땅에 속한 예루살렘.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성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망가지죠. 망가짐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면 핵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통치의 개념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통치의 개념.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력을 쥐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권력을 지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청지기로 존재한다고 하는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요. 사실 인간은 전부 다 이 권력 때문에 무너지죠. 내가 스스로 통치한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자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시대를 군림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지배자들, 군림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특권에 취해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도시는, 그 도성은,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깨어서, 양심이 깨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할 수 없죠. 물론 뭐 굉장히 강압적인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주민들은 도리어 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상한 심리가 생겨서 결국은 이런 악한 리더들에게 동조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은 공의와 진리가 무너진 죄악과 슬픔의 도성,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패망한 도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몰지각한 욕망에 가득 찬 현장은 어디든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그 사람의 손에 힘을 쥐어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치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위치가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손에 힘이 주어졌을 때 행동이 바뀌는 사람 있죠. 사람을 대하던 방식이 갑자기 돌변하고 갑자기 얼굴이 바뀌고 이러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것은 속마음이 들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도 그런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나치 정권 때도 그랬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패역한 악한 그러한 프레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아니 왜 그런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겠어요? 왜 그렇게 옳지 않은 일에 마음이 끌리겠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손에다가 호루라기와 몽둥이 하나씩 쥐어주면 똑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호루라기 불고 때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자기에게 뭐가 대단한 것이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악한 인간들로 돌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의 패망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결국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인간은 자멸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아야 되죠. 갑자기 손에 돈이 생기고 뭔가 내가 마음껏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을 때 내 행동이 갑자기 바뀌는가? 갑자기 생활이 확확확확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눈이 막 어지러울 정도로 사람의 어떤 사람 살아가는 행동이 바뀌어버리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속에 깊은 오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신앙에 치닫고 있든지. 자, 이러한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중심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그 장면을 또 읽었어요. 이렇게 쭉 열왕기하를, 사무엘하를 또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껴지는 느낌이 참 이상하게도, 뭐 예전에는 그런 느낌 별로 없었는데 그냥 뭐 많이 읽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 순간을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근데 뭐 눈물이 나면부터 은혜를 받아야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은혜입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지 그 장면이. 그 우리아가 다윗의 신복으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부패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한순간도 인간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다윗 때문에만 가슴이 아팠던 건 아니고 제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과거에 살았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흘렸던 눈물은 정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겠지만 이 땅의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고 울었다라는 말이 거기 등장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아주 그냥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암탉이 그 어린 새끼들 병아리들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고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 여러분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처럼 끝까지 세상에 죄악된 길로 갔던 안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 역할을 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뭐 잘 아시는 대로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닌 건물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집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의 역할은 끝난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책과 같은 역할은 거기에서 막이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은 일종의 몽학선생, 그러니까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림책을 보고 이렇게 쭉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이 무르익고 우리의 논리가 정렬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두꺼운 아주 프린트만 있는 그림 하나 없는 책들을 읽게 되죠. 그 책을 읽으면서 온갖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고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감동과 또 깨달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으로서의 모형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열어 더 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내용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히브리서의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그림책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꾸 옛날 것을 찾아간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는 말이 아 그거 어째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광과 과히 비교할 수가 있느냐. 왜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강조했냐 하면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다라는 것이고 결국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그림책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림책에서 그림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 실제를 바라봤던 사람들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원한 예루살렘. 자,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까요. 뭐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 본문을 마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제3의 성전이 지어지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해석은 상당히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한 예루살렘. 근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창조입니다. 창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옛 창조. 지금 우리는 옛 창조 속에 살고 있죠. 여전히.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옛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영역이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City of Joy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창조, 창조, 창조라는 말은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패턴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림자처럼 두르고 그것을 비춰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속에 이루어진 이 영원한 예루살렘. 말씀드렸지만 땅의 예루살렘과 영원한 예루살렘의 연결고리는 어떤 지역적인 연결고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 우린 양쪽을 다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이 영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드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62장에서 쭉 본 것처럼 여기에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그 표현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 바로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새 예루살렘 인간이 건물 지어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참 우리를 위한 그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그의 능력의 사역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종교를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존경하는 어르신이 무거운 물건 하나 들고 이렇게 그 러게지를 힘겹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면 제가 그 존경하는 어르신 멀찍이 서가지고 하시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달려가겠죠. 어르신 왜 이걸 직접 끌고 가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갖다 드려야 그래야 제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사야 62장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의 느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참 재밌어요. 이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 참 우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려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해요. 또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새 창조, 새 도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주된 상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기쁨이에요. 본문의 18절 19절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됩니다. 앞서 옛 예루살렘에 부어졌던 모든 재난이 이들에게는 다시 가까이 못하겠다. 뭐 온갖 재밌는 표현들로 써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그림책같이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의 연수를 100년으로 잡고 100년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는 아유 젊은이가 죽었네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이것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개념이죠. 사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사람의 그 연수가 나무의 연수와 같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영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인 이러한 예창조의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고 벗어나는 그러한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안에 가장 행복한 내용이 뭐냐면 24절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건 뭐예요? 아무런 죄가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여 하기 전에 주님은 옆에 계셔. 아버지 하기 전에 다 들으셨어요. 아, 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벽한 교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여기에 또 말씀하시는 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사자가 소와 음식을 같이 짚으로 먹는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 뱀의 의미 역시 에덴 동산의 레퍼런스 아닙니까? 뭐예요? 나의 거룩한 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겠다. 이 세상은 서로 해를 주고 해를 받는 맨날 상처받았다고 상처주고 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때가 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완전한 샤바트 안식의 현실. 이 창세기 1장에 드러나는 이 안식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퍼펙트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상태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감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중요한 요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성경 끝으로 가야 됩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12장 18절부터 보면은 구약의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셨던 사건을 언급하다가 22절에 가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거기까지 읽고 싶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뭐냐면 이미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고 계시는 우리 그 구원받은 영혼들의 현장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어디냐?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장막이 온전하게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완벽한 만족, 이것이 채워지는 그 현실, 그게 뭐죠? 예배 현장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자주 드리죠. 우리의 예배 현장, 지금 예배 현장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보좌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하고 있다. 제가 한 번은 좀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장례 때 예배를 진행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앞서가신 어르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릴 현장에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 맨날 만나는 것이다. 매번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 12장의 증거가 참 놀랍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온전한 이 도성이 이미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늘 예루살렘, 하늘 성전을 본따서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을 비춰주는 현실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말로 할 것도 없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말은 천국이 하늘이 어떻게 이 땅에 보여지느냐, 하늘이 이 땅에 보여지는 가장 클라이맥스, 가장 완벽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 쳤다라는 단어잖아요. 스키나오라는 단어잖아요. 뭐 이건 반복해서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단어가 뭐야? 구약의 성막을 의미하죠. 성막,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텐트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종말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어떤 건물로서의 텐트로서의 그러한 성전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보여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세상의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결국 그건 이제 다 무너지게 되죠. 나중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정화시키실 때 뭐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와서 대드냐면, 아, 당신이 뭐길래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하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뭐라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어요. 허물라. Destroy this temple. 그러면 내가 3 days,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그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죠. 아니 수십 년 걸려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근데 요한이 뭐라고 거기에 주석을 답니까? 각주를 답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뭐죠? 이는 주님께서 자기 성전 대신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결국은 그 성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결국은 가셔야 할 곳으로 가신 거죠. 하늘에 오신 분이니까 하늘로 가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끝, 구원 역사의 마지막, 결국은 클라이맥스의 클라이맥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께서 새로 단장한 새 신부와 같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만나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온 실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을 덮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현실이 펼쳐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후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선언 속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바로 그 주민인 것이죠. 거룩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바로 우리다. 아,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꿈 같은 얘기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내일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너희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 에? 저는 이제 영어 사역을 이제 마음에 두면서 이거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굉장히 솔직한 답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는 요새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좋은 걸 줄까 그 고민하고 있고 좀 살만한 집을 장만하는데 마음이 쓰여 있고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아버지 내일 설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누가 무슨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없어.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 이 땅이 천국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또 마음이 싹 쏠리잖아요. 아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예요. 실제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천국처럼 돼야 되는 이유는 진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없으니 이거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는 또 다른 말이 쓰여져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한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다수입니다. 복수.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즉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고요. 그 영원한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늘을 이 땅으로 갖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마치 구약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의미죠.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 각자의 자아는 바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하늘나라 천국이어야 돼. 천국처럼 비춰놔야 돼. 아, 우리 기쁨의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오셔가지고 아, 교회가 너무 편안하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인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냐. 그래서 제가 아, 교회가 편안하고 자유로워야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에? 뭔가 이렇게 참 권위적이고 답답하고 막 사람들 사이에 눈치 보는 것 같고 뭔지 거기 위계가 있고 막 지나가면 막 갑자기 쪼이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어떻게 사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에? 여러분 교회 오면 싸운다. 교회 오면 불안하다. 교회 오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아, 그럼 무슨 그게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당연히 예? 성도들의 공동체는 당연히 천국을 비춰내주는 현실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heaven on earth거든요. 지금은 이게 베스트예요. 천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 있는 그곳이 천국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너무 무슨 이유에서든지 막 곤두세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날이 막 시퍼렇게 서 있는 칼날 위에 올라선 것처럼 가정생활이 불안하고 그냥 서로 짜증내고 으렁대고 거기서 그냥 계속 파워 갈등하고 있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 물론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면 다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이긴 하고 뭔지 몰라도 누군가 답답하고 아니 왜 저 남자는 저렇게 능력이 없나 아니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지금 노곤노곤하지 않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제가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없겠지만 심지어는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팍 부딪혀가지고 온몸이 전혀 쓸 수 없는 단계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아내는 그 남편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섬겨주고 아니 세상에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어떤 것을 주께서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얘기하면 좀 가슴이 좀 썰렁해요. 왜냐하면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 그러나 저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6주년이라고 제가 세보니까 광복절이인데요, 뭐 광복절이 다 한국 역사에 좋은 것만 아닌 또 비극도 있어요. 나라가 분단이 됐으니까 어쨌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러나 광복절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요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중국 상해에서 가봤어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임시정부 뭡니까? 상해 뒷골목에요. 여기로 얘기하면 로우하우스 같은 조그만 집 하나 얻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해놓고, 지금 가니까 마네킹 몇 개 세워놓고, 뭐 김구 선생님 뭐 이러고 해놓고 잠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참 민족의 그 어려웠던 순간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참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때 역사를 보면요, 이 중국에서 장개석 정부에서 돈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임시정부 사무실 하나 꾸려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물론 수많은 분들이 또 독립을 위해서 펀딩도 했지만 너무 어려웠다 그래요, 그때 상황이. 또 피난도 다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땅은 잃어버렸지만 큰 소리 쳤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부이고 대통령도 있고 한때는 수상이었지만 헌법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장관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주권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결국은 광복의 날을 위해서 바라보며 참고 견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한편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움츠리며 살 필요 없어요. 물론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대로 살면 잡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형식, 이 식대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 그러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피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도망칠 겁니까 우리가? 광복의 날은 온다니까요.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여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